오늘 말씀은 소위 악한 농부 비유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세 곳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이 말씀을 주신 배경에는 이제 그 앞에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이렇게 하시고 또 둘러엎으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살펴봤던 이제 28절에서 32절 말씀 두 아들 비유. 큰 아들은 예 해놓고 하지 않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해놓고 나중에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순종했대. 누가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냐라고. 그건 이제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비유의 말씀이고, 이 악한 농부 비유는 그 말씀에 이어서 지금 그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3제로 그러니까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이제 12장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러세요. 이 그들은 지금 권위 누가 이 권위를 주어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던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풍습이라든가 관습, 문화를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이제 주인의 땅을 빌려서 포도원을 빌려서 이게 세를 주고 농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농사를 하다가 주인이 죽거나 아들 상속자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농사하는 사람들 실소유자가 이제 진짜 이제 농사짓는 실제 농사짓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 두르고 집자는 틀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기 포도원은 누구고 주인은 누구고 아들은 누구고 농부는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원은 정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자, 이사야 5장 2절과 7절 말씀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좋은 포도 열매를 바랐더니 이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탄식을 하셨어요. 그러면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여,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고. 자, 농부들은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 그 종들을 보내셨다. 이 종들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메시지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돌로 때리고 어떤 이는 죽이고 어떤 이는 쫓아내고 선지자들을 핍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여서 말씀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말씀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지만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매일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 말씀을 보낼 때 선지자들을 보낼 때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말씀이 좋게 들리든지 내게 참 기쁘게 즐겁게 들리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찌르게 들리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된 그 말씀으로 받아서 온전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된 말씀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가 읽고 보기에 굉장히 즐거운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굉장히 괴로운 말씀이 있어요. 이 괴로운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이 말씀에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 부딪혀서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참 잘못 살고 있구나 나를 찌르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된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자 이 지금 이 그 종들을 보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들을 때리고 쫓아내고 죽이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자기 아들까지 보냈다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이제 통첩이고 경고인 거죠. 자 이렇게 아들까지 보내는 그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내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쫓아내고 죽이고 하는 그 모습 보고 이제는 자기 아들을 보내면 그러지 않겠지. 왜냐하면 상속자니까. 그 아들을 보내면 그러지 않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존대하기는커녕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 아들만 죽이면 이 유산은 이 포도는 우리 것이 되는 거잖아 하고 그 상속자를 죽이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속자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는 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계속 종들을 보내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보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주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니 죽이자 이 상속자만 죽이면 그의 모든 유산은 우리 것이 된다.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결국 예수님 자신이 이와 같이 내 쫓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할 이야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40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비유로 들을 때는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냥 이야기니까 아 그거 당연히 나쁜 놈들이지. 주인이 와서 그대로 두겠어요? 이 나쁜 놈들, 이 낙한 농부들을 내쫓아내고 마땅히 세를 줄 사람에게 찾아서 그것을 다시 세우시겠죠? 라고 그들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라 라고 자기들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인 줄 알고 그들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결국 자기들에게 한 줄은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4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우리에게 한, 우리 들으라고 한 말이네. 그리고 나서 화가 난 겁니다. 그냥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지 않을 때는 마땅히, 아, 그런 나쁜 놈들은 쫓아내야죠. 벌을 줘야 되죠. 심판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해야죠. 라고 대답했던 그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46절에 그러니까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라.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이 말씀의 비유처럼 그들은 바로 그 주인 된 아들을 잡고자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아,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돼 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딱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꼭그 사람이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드려야 될 말씀, 선포하는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고 여러분 자신이 드려야 될 말씀, 우리 각자가 드려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드려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모를 때는 그렇게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결국 자기들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 이제 이 말씀의 비유처럼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볼때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내 잘못을 깨닫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부딪히게 하십니다. 말씀을 부딪히게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 결국은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구나.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아, 나를 교훈하시기 위한 말씀이구나라고 깨닫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들어야 되죠. 그러나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전하는 제가 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각 자에게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날마다 주신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새벽마다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계속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까지 보내시는 그 사랑을 그 주인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인이 이 그들을 심판하려고 했다면 진작 갈아엎어버렸죠. 그런데 그 농부들을 아끼는 그 아버지, 그 주인의 마음이 있었던 게 그래도 하면서 올해는 그러지 않겠지, 이번에는 그러지 않겠지 하고 그 농부들을 아끼는 그 주인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보내고 그 아들까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그 아들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시편 118편 22절 23절에서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들이 버렸는데 기이하게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다시 멋지게 세우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제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죠.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버리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멋지게 머릿돌 삼아서 세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우리가 별스럽게 여기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사용하셔서 예를 들어서 모세 지팡이, 양치는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어요. 또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하찮은 그런 점심거리였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자, 이 말씀은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산 돌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도 2장 4절에도 표현하고 있어요. 산 돌이다, 반석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반석 버린 돌을, 이 버린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런데 그 버린 돌을 주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새로운 교회의 공동에서, 이제 구약에서 버린 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을 주님은 머릿돌 삼아서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 십자가를 밑바탕으로 머릿돌 삼아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기이하게 사용하셔서 머릿돌 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악한 너희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면서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랬어요. 이 돌은 거치는 바위돌이 되어서 부딪히는 자들마다 깨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뭐 신명기 32장 15절 말씀, 또 이사야 28장 16절, 이사야 8장 4절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베드로가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하나님이 머릿돌로 삼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6절 성경에 기록됐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거기 우선 놔둬보세요. 부딪히는 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냐는 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돌, 이 반석,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돼서 그 머릿돌 위에 멋지게 집을 지어갔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이렇게 서로 연락하여 지어져 가는 예배 공동체, 지어져 간다라는 그 말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어져 가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고 만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다. 그러면서 2장 9절 말씀 넘겨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 그렇게 머릿돌 삼아서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예수를 모르는 그때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지금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의 기가 막힌 내 인생을 세워가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는 그런 이 모퉁이 돌이 되어오셨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움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고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을 받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하면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주춧돌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에 부딪혀서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걸려 넘어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머릿돌 삼아서 주춧돌 삼아서 거기 반석 위에 지은 지처럼 든든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후자여야 되겠죠.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주춧돌 삼아서 반석 위에 지은 지처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냐는 든든한 멋진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업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여러분 손주들 3대 1위까지 계속 이렇게 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대 동일 신앙이 필요하고 오늘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이 말씀 앞에 든든히 서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